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틀 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무역 협상 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결의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동맹의 역량을 향상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더 많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걸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일본이 미국 자동차 업계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어서 6월 28일과 29일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또다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서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28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NPT 탈퇴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선택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또 자리프 장관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이란과 국제사회가 체결한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이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 이란의 최정예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한편 일부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게 적용됐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했을 때도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27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대교 축일인 유월절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샌디에고에 거주 중인 19살 백인 남성 존 어니스트로 도주 직후 당국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즉각 출동해서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이 용의자는 현재 당국에 구금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용의자는 전과 기록은 없으며 백인 우월주의 조직과도 관련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이슬람 사원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온라인 선언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반유대주의와 증오범죄로 규탄하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가 밤새 또다시 공습을 당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리비아 통합정부군과 동부군벌 소속 리비아 국민군이 트리폴리를 놓고 공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리비아 현지 VOA 기자는 이번 공습은 트리폴리 인근 공항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4차례에서 6차례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28일 조기 총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스페인에서 치러지는 세 번째 총선입니다. 중도 좌파 사회노동당 정권을 이끌고 있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지난 2월 예산안이 부결되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 극우정당인 박스는 10% 안팎의 지지율로 이번 총선에서 전체 350석 중 30석에서 40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 중심가에서 28일 새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현재 홍콩 거주 범죄 용의자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2047년까지 사법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대미 대남 외교를 총괄해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해임됐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4월 27일로 1년이 됐지만 남북관계는 현재 매우 냉랭합니다. 남북한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러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김정은 위원장은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전 세계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25일 푸틴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 모두 발언이었는데요. 이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배경부터 좀 윤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배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노이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기대와는 달리 결렬로 끝난 것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예.
사실 러시아 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초청한 것은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예.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관측통들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역시 미국과의 협상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일단은 미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예.
또 그보다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집중할 필요에서 러시아 방문 일정을 계속 미뤘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그 비핵화 협상이 결렬로 끝나고
예.
그러면서 미국 측의 말하자면 제재 문제 등에 대한 강경한 원칙을 확인하면서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해 얘기했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향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말고도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도 우리의 우군으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 특히 제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과 이번에 만난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런 공동성명이나 발표문이 없었는데요. 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그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그 의례 나오기 마련인 공동성명, 발표문 이런 게 일체 없었고요. 주로 이제 기자회견 또는 그 언급 이런 그 언론 보도 이런 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위원장이 25일 날 그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을 약 4시간가량 했는데요. 방금 들으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단독 정상회담에 앞서서 공개된 모두 발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체별로 발언 주체별로 좀 정리를 보면요. 푸틴 대통령의 발언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이제 몇 개 있는데요. 첫째로 그 러시아는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다만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그 안전 보장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육자회담도 그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주먹의 법이 아니라 국제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서 미국을 좀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그런 그 언급도 나왔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그 현지에서 알려진 건 뭐 크게 없고요. 주로 26일 날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첫째로 그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의 그 사태는 그 미국의 일방적 태도고 북한은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발표를 보면은 그 북러 간의 무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런 게 나와서요. 아마 그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북한이 바라는 대로 그 러시아 주재 그 노동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재 완화 문제, 또 경협 문제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 요청하지 않았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까? 뭐 전문가들, 언론, 뭐 전직 관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 이 유엔의 제재 완화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예, 사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재 완화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다.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 그 북러 정상회담의 주요 이유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러시아가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해제나 완화를 하는 그런 결의안이 채택돼야 되는데 지금의 유엔 안보리 구조상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사실 중국하고 함께 공동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줄곧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떤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는 상황에서는 좀 더 북한의 그 입장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발언권이 좀 세질 수 있겠지만요.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고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역시 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의 현 상황에 관련해서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는 관심을 끄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네네.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로 제재 완화를 추진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도움을 얻는다기보다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최 기자가 보기에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협력이나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뭐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까?
분야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북한은 그 철도와 그 전력, 또 가스관사와 또 라지나산 프로젝트 등에 관심이 있고요. 또 실제로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 참관한 그 러시아 대표단에는요. 러시아 그 교통장관, 철도공사 사장,
예.
에너지부 차관, 또 연해주 그 주지사 등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마 논의됐을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다만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그래서 지난 2016년 이후 11차례나 그 북한의 그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자신의 손으로 11번이나 그 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 지방 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면은 이것을 대놓고 그 위반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하기는 곤란한 지금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보면은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의 경제 협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죠. 최근에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한 2천 톤 가량의 그 식량을 그 공급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 북한이 지금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노동자 그 추방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지금 각국은 그 북한 노동자들 외화벌이라는 노동자들은 이제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큰 그 외화벌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연해주 차원, 지방 정부 차원에서 북한으로 지금 한 만 명가량이 러시아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같은 노동자 추방을 좀 유예하거나 좀 기한을 늦춰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북한의 숨통을 또는 저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노동자 문제 말고도 또 뭐 제재와 무관한 어떤 경제적 지원 방안이 있을 수 있나요?
앞서서 최현기 기자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러시아는 사실 중국보다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입니다.
예.
이 중국이 물론 그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네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양을 가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것으로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밀가루든지 이런 것들 식량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 지원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를 2,000톤가량 지원한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그 말하자면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러시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나서기를 좀 바라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 송환을 그러니까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 북한의 입장은 역시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유엔 안보리 이제 보고서 같은 건데요. 과거에는 그 러시아 주로 연해주 근처를 해서요. 북한 노동자 약 3만 명 이상이 그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보면은 현지 그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나 그 연해주 일대에서 그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그 북한 노동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벌써 지금 2년째 그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이 노동자를 돌려보내라 이런 그 결의가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요. 러시아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 3만 명 있었는데요. 3만 명 이상 있었는데 지금 다 돌려보내고 3분의 2 그러니까 돌려보내고 1만 1,000명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그 최근 그 보고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확대 정상회담 또는 그 단독 정상회담 통해서 이 문제를 그 얘기했을 공산이 크고요. 아마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히 처리하겠다 이 정도로 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문제는 대놓고 이것을 뭐 본인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찬성한 거기 때문에요. 대놓고 이것을 그 반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북한 발표를 보면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를 또 가동하기로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것도 이런 걸 통해서 좀 노동자 송환을 좀 늦춰보려는 이런 것을 그 북한이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미국의 전문가들 또 한국의 전문가들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어떤 큰 뭐 계기나 전기를 마련하지는 못했다. 뭐 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제 그런 반응들인 것 같은데 언론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뚜렷한 합의를 내거나 이러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원칙이나 입장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도록 이렇게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는 이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이번 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이라든지 어떤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주목해야 될 것은 두 정상이 그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만찬까지 무려 5시간 가까이 만났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매우 깊숙한 얘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겉으로 드러난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만으로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예.
북러 관계라는 게 70년이 된 그런 말하자면 우호 맹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내밀한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전문가들이나 언론 이런 것들은 뚜렷한 합의 그리고 현재 미북 협상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특히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요. 미국의 비핵화 협상 외에도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측면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국외자가 아니다.
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제 회담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에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제 북한이 시도하는 일종의 우군 확보 전략인데요.
예.
뭐 러시아도 이제 그 새로운 뭐 우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우군은 역시 중국입니다. 북한의 그 대외 무역에 지금 90%를 그 아직 그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또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큰 우군이니까요. 기존에 다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동안에 그 북한과 중국 간의 그 관계 흐름을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평양을 방문해야 된다 그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보면은 그 지난 2018년만 하더라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이나 이제 중국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요. 또 올해 초에도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는 이제 만났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난번에는 그 북한이 공식으로 이제 초청을 했고 시진핑 주석도 그 초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요. 지금 관측통들은 지금 빠르면은 5월 조금 늦어도 6월 초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또 5, 6월께 또 만일 그 시진핑 주석이 평양 가는 게 좀 여의치 않으면은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첫 번째 순서로 북러 정상회담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관심 있는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전격 교체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해임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공개를 한 것인데요.
예.
국가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이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예.
북한 내부 동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해임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일부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알려졌는데요. 김영철 통전부장의 해임 사실은 그런데 북한도 사실 공식적으로 일반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발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뭐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북한이 아직 이에 대해서는 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사실 전통적인 통전부장보다는 굉장히 큰 범위의 그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전부장은 과거에는 그야말로 통일전선 사업, 남한과의 대남 사업을 주로 해왔는데요. 김영철 통전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남, 그 남북관계 정상회담이나 이런 건 물론이고 미국과의 관계 또 비핵화 협상 이것까지 다 아우르는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김영철 통전부장 같은 경우는 그 벌써 백악관에 두 번이나 와갖고 그 트럼프 대통령 두 번이나 만났고 또 지난번에도 그 두 차례 정상회담에도 모두 이제 그 김영철 위원장이 배석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통전부장에서 해임된 거는 확실하지만 아직 그 당직 이것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업무 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김영철이 아마 대미 협상에서는 손을 떼지 않겠나 그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지난번에 그 한국으로 망명한 그 태용호 그 영국 주재 전 공사죠.
예.
그 태용호 공사가 아마 그 김영철이가 대미 사업에서는 손을 뗐을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다들 궁금해하는 것이 왜 교체가 됐을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났는데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닌가 그런 관측이 가장 많습니다.
네.
김영철 통전부장은 아주 이례적으로 통전부장으로서는 한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협상 그리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도 총괄해서 책임진 그런 네.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실망을 표현했고 또 분노했던 것으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책임을 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음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김영철 통전부장이 해임된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실제로 어떤 이유인지는 북한 측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동안 김영철 통전부장이 상당히 경직됐고 또 입장이 강경해서 좀 불편해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었거든요.
예.
그런 김영철 통전부장을 해임을 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 이제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그 협상에 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메시지는 북한은 이미 미국 담당 외무성 국장의 발언을 통해서 폼페오 장관을 미북 비핵화 협상의 책임자 자리에서 교체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우리 쪽은 이제 바꿨다. 너희도 바꿔라. 이런 예. 압박을 하는 것이다 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김영철 통전부장이 대미 협상에서도 손을 뗀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그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두 가지 측면의 메시지가 동시에 보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에 어떤 중요한 인물이 일단 전면에서 사라지면 추방당했다, 뭐 실각했다,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잘못된 보도이긴 하지만 뭐 처형당했다, 뭐 온갖 소리가 다 나오곤 하는데 지금 그럼 통일 전선 부장 김영철이 통일 전선 부장에서 이제 실각을 한 건가요?
김영철 통전부장 전 통전부장이죠.
예,
김영철이가
예.
힘을 좀 다소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실각됐다고 보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소식을 최출조한 것이 이제 한국 국정원인데요. 국정원 보도 자체가 그 발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영철이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건 사실이지만 아직 여전히 그 당직 그러니까 당의 부위원장 또 국무위원직은 여전히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신의 그 직권 2기 출범에 맞춰서 그 아주 핵심 인사들하고 그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예.
이 사진을 보면은 김영철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측근 11명 일원에 이제 포함돼 있고요.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뒷줄 중앙에 그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은 좀 잃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각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미국이 김영철을 좀 협상 상대에서 좀 교체해줬으면 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나 실제로 그런 뭐 표현을 한 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한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미국이 협상 상대인 김영철을 교체하도록 공개리에 요구했다면 이것이 상당한 외교적 결례에 해당되는
그렇겠죠.
것이고 마찬가지로 북한이 폼페오 장관을 협상 상대로서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외교적 결례에 해당됩니다.
예.
이것은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개리에 하기는 어려운데 이 북한의 경우는 사실 외무성의 미국 담당 국장이 이런 부분들을 공개리에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관영 매체였죠.
네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워낙에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상당히 심한 발언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공개리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확인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통일전선부가 아니라면 앞으로 북한의 어느 기관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맡게 될까요?
북한의 유해무성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그 지난 25일 날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북한 러시아 그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여기서 그 확대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리용호 외무상 또 최선희 그 제1 외무성 부상이 그 참석을 했습니다. 아 이로 볼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들에게 그 미국과 협상을 맡길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동안 통전부가 비핵화 협상을 맡은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다 이런 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성으로 알려졌던 김영철이 물러나고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다고 하면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첫째로 일단 통전부가 미국과의 외교 협상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예.
그런 면에서 외무성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게 된다면 사실 이것은 다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외무성이 나서게 된다면 결국은 리영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제1부상이 나서게 될 텐데요.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핵협상을 비롯해서 대미관계를 맡아왔던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입니다.
예.
김영철 전 통전부장하고는 다릅니다.
네.
김 전 부장은 군 출신이고
예.
대남 사업에 관여해 왔었지 미국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또 그 핵 문제는 더더욱 관여해 오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이 미국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둬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두 사람은 사실 잘 알려진 대로 영어가 굉장히 능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원만하게 좀 더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러면은 좀 더 미국의 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유연해질 것이냐 이거는 사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특히 최선희 제1부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미국과 관련해서 특정 말하자면 고위 관리들을 인신비방하다시피
예.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많이 발표했던
예.
당사자입니다.
예.
최근에만 해도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상당히 거칠게
예.
비난한 적이 있고요.
예.
또 지난해 5월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는 개인 담화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때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예.
그러니까 최선이나 리영호 외무상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고 해서 북한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질 것이다. 이것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미 국무부도 김영철 해임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뭐 논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VOA에 아주 그 짧은 논평을 그 보냈는데요. 그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그 북한과의 그 건설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그 짧은 논평을 냈습니다.
예. 자, 이 후임으로 등장한 장금철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장금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다라고들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북한 인명사전에 장금철이라는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동안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그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예.
아태라고 하는 북한의 대남기구인데요. 여기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민간인 출신으로 한국과의 민간 협력 부분 분야에서 주로 일을 해왔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50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김영철 북한 통일 전선 부장의 전격 교체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7일은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념행사가 개최됐나요?
네, 개최는 됐는데 그 반쪽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4.27 그 남북선언은 그 남북관계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 일이었고요.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 만나서 역사적인 그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을 하고요. 여러 가지 큰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번에 그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지만 판문점에서는 그 반쪽 행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여러 그 예술가들이 나와서 음악 공연 여러 그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사전에 초청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의 대남 부서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25일 한국을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자, 이렇게 남북한 분위기가 이제 냉기류로 돌아간 겁니까?
네, 사실 1년 전을 잘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손을 잡고
예.
그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리고 평화의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사실 남북관계가 이전만 그때 당시만큼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에 비기는 주로 이제 한국 북한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 협력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공조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재 문제를 철저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이 사실 거의 제한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못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예.
소극적이냐 이런 비난을 사실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부 많은 진전이 있었죠.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도 설치되고
예.
또 DMZ에서 GP 경계초소들이 다 말하자면 해체되고 사실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네.
남북관계는 지난 2017년 이전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변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두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협력이 원활치 못한 데 대해서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이런 무리한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장소 형식에 상관없이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의 반응이 뭐 어떤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4월 15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 형식과 관계없이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사실상 이제 공개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했는데요. 북한이 그로부터 뭐 일주일 이상 지났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그 답변, 그 반응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 중국과의 우군 확보의 전략에 주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 정상회담은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우군 확보라고 중국과 러시아 전통적인 맹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
이것이 이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격적인 움직임의 일환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자연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에 좀 더 큰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한과의 교섭이라든지 교류협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그런 관측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5월과 6월 말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기회에 한국에도 들릴 수가 있습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그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이거 일본 방문 일정을 밝혔습니다. 5월 25일에서 28일 그 일본의 그 새로운 그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하고요. 또 6월 28일에서 29일은 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앞서 그 4월 11일 날 그 워싱턴에서 그 미한 정상회담이 열렸을 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 좀 한국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백악관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김에 두 번 또는 한 번 정도 그 서울에 가서 방문을 한다면은 이것이 그 남북 관계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에 좀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 가능성이 가까운 장래에 보이기는 한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이 될 건지 그러면 한반도 정세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체계되고 또 진전을 이루느냐 여기 여부에 딸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너무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한국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현재로서는 그 짧은 시일 안에 미국과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것이라고 관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2017년에 말하자면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미북 간의 협상도 그렇고 계속 정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전망들이 가능합니다.
예. 이번에 그 북러 정상회담에서 육자회담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얼마나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네, 러시아의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육자회담 얘기를 꺼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그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은 국제적인 그 국제법에 따른 안전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그 육자회담에 그 수요도 있다 이런 얘기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은 육자회담은 벌써 이제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이미 그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그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자회담의 핵심은 역시 북한과 미국 관계인데요. 지금 미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나쁘긴 하지만 양측이 어쨌든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이 와중에서 다시 육자회담을 그 재개하는 건 상당히 힘들고요. 다만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꺼낸 것은 역시 그 강대국 중에 하나로서 국제사회 자신의 그 발언권을 다시 한번 그 입지를 다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그 관측.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소식, 또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해임됐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행사는 뭘까요? 풋볼 결승전인 슈퍼볼, 야구의 월드 시리즈, 아니면 농구의 NBA 파이널? 모두 아닙니다. 정답은 1875년 시작된 켄터키 더비 경마대회인데요. 봄이 절정에 이르는 5월 첫째 주 토요일, 해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진행됩니다. 145번째 대회가 오는 4일로 다가왔는데요. 켄터키 더비 이모저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켄터키 옛집이라는 미국 민요 한 소절 들으셨는데요. 켄터키 더비 현장에서 관중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말들이 경기장에 들어올 때 루이빌 대학교 고적대가 이 곡을 연주하는데요. 관중석과 경기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크게 따라 부릅니다. 이렇게 민요를 앞세울 만큼 켄터키 더비는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관람객들은 대부분 격식을 갖춘 예스런 복장으로 입장하는데요. 특히 유명인들도 켄터키 더비를 많이 찾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옷차림으로 나오는지도 매년 언론이 주목합니다. 처칠 다운스 경마장에 직접 가지 않는 사람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켄터키 더비를 기념하기 위해 옛날식 복장을 뽐내는 행사가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는데요. 남자들은 체크무늬 셔츠와 나비 넥타이, 멜빵에다가 중절모의 일종인 페도라를 쓰고 한껏 멋을 냅니다. 여자들은 고운 드레스에 책 넓은 모자로 꾸미는데요. 옛날 서부 영화 속에 들어간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색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켄터키 더비는 1과 4분의 1 마일 구간에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약 2km 정도 되는 주로인데요. 말 20마리가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불과 2분 정도면 됩니다. 순식간에 우승마가 결정되는 건데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가장 빠른 2분이라고 경마팬들은 부릅니다. 이 2분짜리 경기를 보기 위해 매년 루이빌 처칠 다운스 경마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관련 흥행 규모도 미국 4대 프로스포츠 주요 경기에 뒤지지 않는데요. 매출과 중계방송 시청률이 높기로도 유명합니다. 올림픽 주간방송사인 미국 NBC가 세계 각 지역으로 중계해주는데요. 시청자 수가 1,6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켄터키 더비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007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직접 처칠 다운스를 방문해 관람하기도 했는데요. 켄터키 더비의 원형은 영국의 유명한 경마대회 더비입니다. 20마리가 함께 뛰는 켄터키 더비는 모래밭길 경주에서 세계 최대입니다. 잔디밭길까지 포함하면 24마리가 나서는 호주 멜버른컵 다음으로 경기 규모가 큰데요. 경마에선 관중이 각자 우승 예상마에 돈을 걸어 배당금을 탑니다. 스포츠 도박 전문업체 스포츠라인이 정한 배당률을 보면 올해 켄터키 더비에서 어떤 말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알 수 있는데요. 오마하 비치라는 말과 로드스터라는 말이 각각 7-2로 가장 낮은 배당률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승할 걸로 보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우승할 경우 오마하 비치나 로드스터에 $2를 건 사람은 $7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프로버블이 5-1, 맥시멈 시큐리티가 6-1, 게임 위너가 7-1로 배당률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우승 가능성이 작아지는 반면 이 말들의 돈을 건 사람들은 더 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바이 마이 스탠다즈부터는 배당률이 14-1로 훌쩍 뜁니다. 가장 하위권으로 분류된 수에노의 배당률은 300-1로 잡혔습니다. 켄터키 더비를 시작으로 미국에선 프리크니스 스테이크스, 벨몬트 스테이크스 경마대회가 2-3주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모두 우승하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 삼관마가 되는 건데요. 매년 4만 마리 경주마가 나오는 미국에서 말 한 마리가 이 세계 대회를 석권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최초의 삼관마는 1919년 서 바튼이었는데요. 이후 1978년 어펌드까지 11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어펌드를 마지막으로 삼관마의 명맥이 오랫동안 끊겼는데요. 40년 가까이 흐른 지난 2015년 아메리칸 파로아라는 말이 12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해 저스티파이가 3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영광을 안았는데요. 저스티파이는 중국계 자본의 투자를 받은 말이라 미국 경마 산업의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트리플 크라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삼관마라는 뜻이라고 설명해드렸는데요. 다른 스포츠 종목으로 활용이 확장됐습니다. 세 가지 주요 부문을 혼자 휩쓰는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특히 야구에서 공수양면의 이 표현을 두루 씁니다. 한 타자가 타율과 홈런, 타점에서 동시에 수위를 차지했을 때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부르고요. 투수의 경우 다승, 평균자책점, 삼진을 섞고 나면 트리플 크라운의 영예를 얻게 됩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145회 켄터키 더비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트리플 크라운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장미를 위해 달린다, Run for the Roses라는 노래인데요. 지난 1980년대 켄터키 더비를 기념해 만든 곡입니다. 우승마에게 장미꽃을 선사하는 전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노래 제목이 켄터키 더비 별명이기도 합니다. 댄 포겔버그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Born in the valley and raised in the trees of western Kentucky on wobbly knees with mama beside you to help you. You'll soon be a growing up strong. All the long lazy mornings in pastures of green, the sun on your withers, the wind in your mane could never prepare you for what life.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틀 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무역 협상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결의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동맹의 역량을 향상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더 많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걸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위스콘신 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일본이 미국 자동차 업계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어서 6월 28일과 29일에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또다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서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28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NPT 탈퇴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선택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또 자리프 장관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5년 이란과 국제사회가 체결한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이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 이란의 최정예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한편 일부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적용했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했을 때도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1968년 체결된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돼 있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3년 NPT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27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여성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당시 유대교 회당 안에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대교 축일인 유월절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19살 백인 남성 존 어니스트로 도주 직후 당국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즉각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현재 용의자는 당국에 구금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용의자는 전과 기록이 없으며 백인 우월주의 조직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이슬람 사원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온라인 선언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반유대주의와 증오범죄로 규탄하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가 밤새 또다시 공습을 당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리비아 통합정부군과 동부 군벌 소속 리비아 국민군이 트리폴리를 놓고 공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입니다. 리비아 현지 VOA 기자는 이번 공습이 트리폴리 인근 공항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며 4차례에서 6차례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28일 조기 총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스페인에서 치러지는 세 번째 총선입니다. 중도 좌파 사회 노동당 정권을 이끌고 있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지난 2월에 예산안이 부결되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 극우 정당인 복스는 10% 안팎의 지지율로 이번 총선에서 전체 350석 중에 30석에서 40석 정도를 얻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극우 정당이 원내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 사망 후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홍콩 중심가에서 28일 새해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현재 홍콩 거주 범죄 용의자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중국의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서 특별행정구로서 2047년까지는 사법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뷰의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